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우리나라에는 전세제도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전셋집 들어갈 때 사실은 다들 불안한 점이 하나쯤 있었어요.
네.
오늘 내가 전입신고 하잖아요.
네.
근데 전입신고 할 때 들어가는 집주인이 내가 전입신고 아침에 했네?
네.
근데 그날 오후에 집주인이 내가 전셋집 들어가는 그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잖아요.
네.
받을 수 있거든? 왜냐면 은행은 대출 서류에 세입자 있는지 없는지는 어제자 서류 보고 해줄 수 있으니까.
네.
그러면 나는 대항력이 없었어요.
네.
이상한 제도지 그런데. 네. 그러나 이제 집주인이 설마 그러진 않겠지. 뭐 이제 이렇게 기도만 하고 살고 그랬는데.
네.
요게 이제 바뀐답니다.
네.
바뀐다는 게 이제 좋아지는 건데 왜 지금까지는 이렇게 못했냐.
네.
참 답답도 하고. 네. 한심도 하고. 아무튼 전세 들어가는 세입자들이 잘못하면 크게 당할 수도 있었던 이런
예.
구멍이 하나 막혔다고 하니까
예.
장순원 기자님이 또 가서 잘 취재해 오셨어요. 어서 오십시오.
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제가 설명한 게 그 얘기죠?
네, 맞습니다.
네. 아니, 이 프로는 하여튼 뭐든지 이렇게 요약 설명 참 잘한다고 소문이 많이 났어요. 그죠?
네. 근데 그 보통 이제 시청자분들 중에 관심이 크지 않은 분들은 뭐 대항력인가 확정일자인가 뭐 그런 거 있지 않나라는 생각하실
네.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 지금도 은행이 대출하고 이제 근저당을 설정하면은 즉시 반영이 되는데,
네.
그 세입자도 뭐 물론 그렇게 할 수는 있어요. 임차권 설정 등기를 하면 되죠.
네.
거기는 이제 돈도 들고 집주인의 동의도 필요하고, 그러니까 대부분 어떻게 하냐,
네.
확정일자를 받고. 전입신고를 이사를 하고 전입신고를 하면
네.
이제 대항력이라는 게 생기거든요.
네.
대항력이라는 게 이제 삼자한테 내가 이 집 세입자고 내가 뭐 2년 동안 살 수 있을 권리가 있고 2년 네. 뒤에 보증금 내가 받아갈 권리가 있습니다.
네.
라는 이제 건데
대내적인 어떤 표시
예. 예. 그런 건데
그러려면 내가 들어올 때 등기부등본이 깨끗해야지.
그렇죠.
집주인이 네. 내 앞에 대출을 받으면 안 되지.
예.
그래서 세입자가 잔금 치르기 전에 등기부등본 띄어보죠.
네. 근데 띄어봤는데도
없어. 깨끗했어.
깨끗했는데도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
네. 그날 집주인이 대출받는 경우지. 네.
그렇죠. 이게 이제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하면 이거 뭐 잠깐 표를 슬라이드를 보실까요?
네.
세입자가 예를 들어서 7월 1일 날 오후 1시에 네. 이사도 하고 전입신고도 했어요.
네.
그 전에 확정일자도 부여받아놨고요.
네.
그런데 이렇게 하더라도 그 대항력이라는 거는 그 다음 날 00시에 발효가 돼요.
네.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집주인이 담보대출을 그날 오후 4시에 받았어요.
네.
그래도 오후 4시부터 이 사람은 이 집에 이제 근저당을 설정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되니까
네.
이제 이사를 하고 왔는데 그 전까지는 깨끗해서 들어왔더니 이제 내가 다음 날 확인해 봤더니 후순위로 밀려 있는 거야.
네, 네.
이러면 이제 나중에 집이 경매로 넘어가도 은행이 이제 먼저 돈을 받아가니까
네.
세입자 전세금을 날리거나 뭐 일부만 회수하는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거죠.
네, 예.
이게 그 1981년 주택임대차보호법이 만들어질 때부터라고 문제가 좀 있다 이렇게 지적은 있었대요.
네.
이런 빈틈 때문에 집주인이 그 당 이사하는 당일날 대출을 받으면 세입자가 옴팡 쓸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긴 했는데
네.
이게 이제 뭐 법무부나 뭐 법원 행정처 쪽에서는 이제 아주 공인된 공시제도인 등기와 행정 절차의 일뿐인 그 전입 신고를 효력을 같이 동격으로 해두면
네.
어떤 권리 관계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
뭐
이런 반대 때문에 잘 안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법원의 등기소에 가서 법원이 운영하는 등기소에 가서 근저당 설정한 거랑
네.
세입자가 주민센터에 가서 전입 신고한 거랑.
네.
누가 더 확실한 행정 절차를 밟은 거냐?
네.
아니, 똑같은 거지. 그게 무슨 차이가 있어 그게?
근데 그런 생각은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생각한다기보다는
웃기네.
등기는 어떤 요즘 모바일 등기도 있고 어떤 전산 시스템이 제대로 된 이렇게 누구나 작정하고 주소를 치면 볼 수 있지만 전입 신고는 이렇게 다른 사람이 보기는 조금 어렵긴 할 것 같긴 합니다. 어떤 공시성? 개방성 이런 게
아니 그러니까 은행이 심플한 거예요. 전입신고를 할 때 잔금을 줄 때 혹시 집주인이 대출받았나? 이걸 확인하면 되는 거고 은행이 대출을 해줄 때 혹시 세입자가 전입해 있나? 이거 확인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 실시간 확인하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 전입신고를 누가 했는지를 개나 소나 볼 수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은행 돈 빌려주려는 은행만 보면 되는 거죠. 네. 은행만 보면 되는 거죠.
그렇네요.
사실은 옛날에도 은행원이 대출금 내주기 전에 그 해당 물건이 있는 동사무소에, 그 당시만 해도 동사무소겠지.
예.
동사무소에 본인이 동사무소 번호로 눌러서 여기 종은행 누군데요? 한미은행 누군데요? 없어지는 은행이지. 무슨 동사무소에 혹시 누구십니까? 지금 대출받으러 오셨는데 지금 이 시간에 전입신고 된 건이 있습니까? 확인하면 할 수 있었던 일이라고요. 전산 이금부도 없이도.
옛날에도.
아니, 그럼 할 수 있었지.
이제 확인할 수 있지만 그걸 공증 받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빌려주면 되는 거다.
네.
그런데 그때는 그렇게 확인 안 해도
네.
무조건 선순이다라고 하니까 네. 확인 안 하죠, 어차피.
그렇죠. 맞습니다.
어차피 확인 안 했지.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세입자 입장에서는 기껏 오전 아침에 일찍 가서 전입신고 했어도 그날 오후에 집주인이 대출 받으면
네.
나는 당하는 거지.
맞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틈을 막으려고 전입신고하는 즉시 대항력이 발생할 수 있도록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한다는 거예요. 여야가 이미 이런 법안을 발의해놨고
네.
지금 법사위에 계류 중이니까 큰 이견 없을 거다.
네.
그러니까 이제 최선을 다하면 3월 중에는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거죠. 그런데
네.
사실 전입신고 효력을 다음날 0시로 늦춘 데는 나름의 이유가 있거든요.
네.
그
아, 왜요? 왜?
이게 사실 은행 대출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아까도 그런 네. 말씀을 주셨는데
그 접수 등기가 접수 즉시 효력이 발휘되고 신청만 해도 그냥 뭔가 뭐 접수 중이다 이런 걸 밖에서 확인할 수 있잖아요.
네.
등기는
그렇죠.
등기는
모바일 네. 등기 그렇죠.
근저당 설정은
예.
예. 예 예.
그래서 이제 은행이 대출을 실행하는 날 등기부만 확인하면 선순위가 없으면 그냥 은행 대출해 주면 되잖아요.
은행 입장에서
은행 입장에서 등기부 등본을 확인했는데 뭔가 선순위 대출이 안 찍혀 있어요 그 순간에.
예. 예.
그러면은 이제 은행이 부담해야 될 리스크는 이제 전 세입자 리스크인데
세입자가만 네. 없으면 되지.
네. 네. 근데 세입자는 네. 그때 당시 그 등기에 없다면 그리고 그날 이제 이사 와서 확정일자랑 그걸 한다고 해도 다음 날 0시부터 효력이 발휘되니까
발휘되도록 네. 돼 있었으니까.
네, 돼 있었으니까 은행 입장에서 리스크 없이 이제 대출해 줄 수 있는 거예요.
네.
등기부만 확인해서 거기에 선순위만 없으면.
네. 은행 입장에선 그랬죠.
네.
그때까지. 그래서 그게 문제라고 했던 거죠.
근데 이제 전입 시점에 대항력이 생기면 얘기가 달라지는 게.
근데 만약에 어제 세입자가 전입했으면 어떻게 확인하죠? 어제 은행은 수요일 날 대출을 해주려고 하는데
네.
화요일 날 전입 신고된 세입자가 있었어. 이거는 은행이 지잖아요.
아마 당일날 그 전입 확인 이게 뭐더라?
어차피 은행은 전입 그 전입자 열람은 했어야 되는 거라고요.
네, 네. 당일날 전입자 열람은 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화요일날 전입한 사람은
네.
수요일날 은행이 띄어보면 나온다고.
그렇죠.
나오죠.
네.
그럼 수요일날 오전에 전입한 사람은 띄면 안 나온다는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그게 문제니까.
네.
그거는 전화로 확인하라고 은행이.
네.
그랬으면 되는 건데. 네.
전화를 할 수는 없으니 뭔가의 방법을
굳이 굳이 그렇게 안 하고.
네. 그러니까 이제 전입 신고 시점에 대항력이 생겨버리게 되면
예.
그전에는 이제 그 당일날 전입 세대 확인서인가 그걸 떼어와서 확인할 수 있었는데
그렇죠.
이게 안 되잖아요. 그 외부에서 확인할 수 없으니까 돈을 이제 안 빌려주거나 아니면 빌려주더라도 금리를 엄청 높게 매길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세입자를 보호하려다 안전히 집주인의 대출이 끊길 수 있으니 대항력 전입 신고의 대항력을 다음 날 0시로 늦췄던 거죠. 권리 관계 어떤 선후 관계를 정리하기 위해서. 근데 이제
맞아요. HYJ6276님처럼
네.
전입 신고가 실시간으로 검색이 돼야 되는데 실시간으로 그 당시에 전산이 안 됐으니까.
네.
사실 전입 신고라고 하는 게 됐는지 안 됐는지는 진짜 동직원만 방금 안 거고요. 네. 동장님도 모르던 시절이었어요. 전입신고 그냥 오프라인 서류에다가 볼펜으로 써야 이제 전입 신고가 되고 서류 꽂아 놓으면 이제 그런 시절이었으니까.
네.
책상에 컴퓨터가 없던 시절이고 인터넷도 없던 시절이니까 당연히 아 전화가 없었을 수도 있겠다. I'm sorry. 동사무소에 전화가 없었을 수도 있겠네.
네.
아무튼.
네. 그래서 이제 정부가 내놓는 방안이 뭐냐면은 근저당과 전입신고, 뭐 확정일자 이런 것들을 이런 걸 보면 권리의 선후관계를 파악할 수 있잖아요.
예.
그런 통합 시스템을 구축한 뒤에. 이제 은행의 대출 시스템과 연계를 해서 은행도 확정일자라든지 전입생계대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이제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인된
망을 만드는 거죠.
네, 망을 만들어서 은행도 실시간으로 접속해서 대출 나가기 전에
그렇지.
내 앞에 누가 들어왔나 확정일자가 있나 이거 확인하고
그렇지.
없으면 대출해준다.
그렇지.
그렇게 이제 시스템을
바꾼다는 거죠. 실시간을 확인한다는 거죠.
네, 네.
맞아. 그래서 옛날에도 저 채팅창에서도 우리 구피님도 야. 옛날에 그걸 어떻게 확인해 2% 너무 무리한 거 아는 거 아니냐 그거 누가 책임지냐 그렇게 전화로 하고 그렇게 했다가
네.
전화로 서로 신분 확인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네 그 말한다고 말 쉽게 하는 거 아니다 근데 그 말이 맞지 내가 이렇게 말하자니까 그렇게 한 거지
네.
그러니까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되는 거니까 사실은 그 당시에는 어느 한쪽을 불리하게 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네.
그건 맞아 그렇긴 한데 지금 이제 제 말씀은 지금은 되잖아요. 지금 되는 게 왜 돼요? 이제는 인터넷 시대니까
네.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되는 거잖아요.
네.
인터넷 시대가 2026년에 생겼냐고 이 사람들아. 내 말이 그 말이에요.
네.
왜 이걸 인지하냐고 이걸 이런 얘기가 한두 번이 아닌데
네.
내가 1976년에 왜 안 바꿔놨습니까? 이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임대차 보호법 생겼던 1981년에 왜 이렇게 안 했습니까가 아니잖아요. 인터넷이 없었던 1988년에는 왜 안 고쳤습니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왜 2026년이 되도록 왜 인제서 고쳤냐고. 인터넷 생긴 지는 지금, 그러니까 적어도 2000년대 들어와서는 했었어야지.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은 진짜 기술이 부족해서라기보다는
그냥 성의가 없었던
네,
거죠.
통합 시스템 구축하려면 아까 보여드렸듯이 법원도 있고, 국토부도 들어가 있고 은행도 다 이게 시스템이 맞물려야 되고 그 서로의 시스템을 열어줘서 동기화가 실시간으로 동기화가 돼야 되잖아요.
네.
근데 이제 등기부는 법원에서 관리하고 주민등록 시스템은 행안부, 뭐 실거래가랑 임대차 정보는 국토부. 특히 이제 등기부 같은 경우에 사법부 관할이라서 행정부라고 해도 이제 외부 기관에서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가져가는 게 되게 보수적이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뭐 법적 근거도 필요하다,
아이고.
뭐 보안 체계도 맞춰야 된다, 뭐 이런 것 저런 것 때문에 잘 오픈 안 했다고 하고
네.
전입신고나 임대차 정보 역시 개인 정보가 들어가니까 이걸 은행이 실시간으로 거기에 가서 들여다본다. 대출 심사를 위해 특정 호수의 어떤 세입자 정보라든지 뭐 보증금, 전입일 이런 거 들여다보면 이거 집주인 혹은 세입자의 동의 없이 어디까지 볼 수 있겠느냐 뭐 이런 꺼리낌이 있었다고 해요. 뭐 행안부나 뭐 이쪽에서
안 하려고 하면 그 네. 어떤 것도 안 되고요.
네.
날라오는 미사일도 맞춰서 떨어뜨리는 시대입니다. 하려고 하면 해요.
네.
안 하려니까 별별 게 다 핑계지.
그렇죠.
봐요, 되잖아요. 그 핑계금 다 어디 갔어? 지금 된다는 거잖아요, 이제 오늘부터, 그죠?
된다는 거죠.
오늘은 아니고.
왜 화를 내는지 모르겠지만.
뭐, 한 9월부터는 된다는
자파.
건데.
그래서 지금도 안 돼요.
네.
라는 말이면,
네.
아, 될 것 같은데 왜 안 되지? 참 복잡한 게 맞나 보다 하고 할 텐데.
네.
아, 되잖아요.
네.
된다니까? 그럼 지금까지 안 된다는 게 뭐, 결국은 네. 성의 없으니까 안 한 거지.
뭐. 이게 어떻게 보면 요걸 잠깐 보시면 여기 전세자기 피해 보증금 규모가 4.7조예요.
네.
보이시나요?
보입니다.
4.7조고 네. 요 아까 말씀드린 대항력을 악용해서 이런 사기를 치는 경우가 전체 전세사기 사건의 0.1%래요.
네.
그래. 그러니까 오늘 전입신고했는데 집주인이 오늘 대출받는 케이스는 거의 없긴 없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행정부나 저쪽에 사법부 같은 경우에는 자기네들 정보 까는 것도 싫고 이거
네.
통합하려면 비용도 들고 개인 정보를 어디까지 까야 되는지 뭐 이런 것도 좀 논란이 있고
네.
게다가 이 0.1% 뭐 금액으로 치면 한 40억 원어치 사기 때문에 이 비용을 투자해서 이 시스템을 완전히 이렇게 바꾸는 게 맞냐 좀 문기적 됐던 것 같아요.
네.
할 수는 있는데.
근데 한 건이라도 있으면 좀 막아야 될 것 같아요.
뭐 사실 그 말씀이 맞는 네. 말씀인데.
선의인 피해자가 한 건이라도.
네. 되게 문기적거렸는데 이제 최근에 전세사기가 워낙 사회 문제가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네.
아니 뭐 개인 정보도 중요하지만 이 주거 안전 특히 이제 권리 관계 투명성을 공개하는 게 더 중요하다. 네.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막으려면 은행 그 확정일자나 전입 정보를 실시간으로 은행이 체크를 해야지 이제 대출이 나갈 텐데 네. 그러면 이제 은행한테도 좀 정보를 열어주고 실시간으로 그 시스템을 연계하도록 열어주는 게 맞지 않느냐 네. 뭐 이런 이제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은행권은 어떻습니까? 이런 시스템이 잘 갖춰지면 뭐 특별한 반대는 없나요?
네, 은행권에 물어보니까 뭐 시스템에 들어가서 확정일 그러니까 시스템이 잘 갖춰진다는 전제하에 통합 네. 시스템이 네. 들어갔을 때 이제 확정일자나 전입 세대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면 그걸 보고 뭐 대출해 주는 건 와인 하시냐 뭐 이런 입장이더라고요. 은행도
은행원들은 그렇고 네. 참 돈 얼마나 들었나 잘 모르겠네 진짜 저거 어? 그 전산망만 연결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아 저도 뭐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네. 생각보다는 쉽지 않다고 하는 게 예를 들면
그 참 이상하네
확정일자만 해도 뭐 지자체 주민센터나 법원 등기소 이런 데서 내주잖아요. 온갖 동네 것들을 다 동네 분산돼 있는데 네. 그걸 이제 실시간으로 이렇게 파편화된 정보를 실시간으로 긁어서 반영하는 이제 통합망에다 그렇게 반영해야 되는데 그것도 뭐 기술적으로 좀 시간이 걸리고.
아 그게 저는 뭐 작은 걸 수도 있는데 네. 확정일자를 저는 그 주민센터 동사무소만 생각했는데. 네. 법원에서도 할 수 있더라고요.
네, 등기소에서 할 수 네,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 이렇게 좀 이렇게. 분산돼 있구나. 네. 확정일자라는 걸 받는 것도 그리고 이제 그런 생각은 했습니다.
또 이게 등기부하고 건축물 대장하고 약간 다른 경우도 있어서 이걸 또 매칭하는 작업도 필요하다는데
뭐가 다른데요?
예를 들면 뭐 건축물 대장에는 1동 2호 이렇게 돼 있는데 등기부에는 같은 건물인데 뭐 가동 2호 혹은 왜 지하 약간 반지하 같은데 좀 애매한데 뭐 예. 1층 101호인데 알고 봤더니 뭐 지층 101호라든지 네. 뭐 이렇게 조금 애매한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것도 좀 매칭을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기본적으로 자기네 시스템을 잘 안 깎겠죠.
그래서 이게 너무 번거롭고 비용이 많이 드는데 네. 1년에 저런 사기 당하는 사람이 1년에 8명밖에 안 돼요. 그래서 총 피해 금액이 해봐야 20억밖에 안 돼. 근데 이거 비용 할 때만 하려면 전국에 한 500억 들어요. 네. 라고 하면 네. 그럼 그냥 그 20억을 은행연합회가 물어주든가 나라에서 물어주든가 그러면 그냥 개인의 피해로 두지는 말고. 네.
근데 그렇게 근데
지금은 각자 도생하라고 해놓으니까 문제죠. 피해자가 그거는 단 한 명이라도 그러면 안 되지. 비용의 그 균형의 문제라면, 네. 야 이거 손실보다는 오히려 전산 비용이 더 드는 거라고 한다면, 그럼 법을 바꿔서 이거는 그냥 그럼 은행이 손해 봐 그럼 되잖아. 아니면 이건 뭐 은행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가 해결해야 문제는 국가에서 물어주든가요.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니고 어쩔 수 없다고 하고 그냥 세입자가 떠안으라고 하면 이게 나랍니까?
지금까지는 그걸 세입자 부담으로 떠넘겨 놨었죠. 그런데 네. 이걸 뭐 지금 뭐 모르겠어요. 부처간 예산을 어떻게 배정하는지 모르겠는데 네. 부처간 예산을 배정하고 지금은 일단 그 전세 안심 앱이라고 해 허그에서 만드는 그 앱 있잖아요. 네. 그 앱 구축하는 비용으로 뭐 저기 이런 작업들을 좀 한대요. 통합 작업들을. 그런데 이제 그게 뭐 얼마나 드는지까지는 제가 확인은 못했는데 사실 뭐 네, 비용이 조금 들 것 같긴 한데 네.
했어야 되는 작업인 것 같긴 한데 아쉽네요.
요게 요것만 요것뿐만이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네. 슬라이드 잠깐 보여드리면 이렇게 이제 통합 그 시스템 통합망을 구축해서 그 정보 중에서 이제 그 세입자가 꼭 알아야 되는 정보들을 추출해서 네. 전세 안심 앱이라는 데 연동을 해갖고 뭐 이제 세입자들이 이제 특히 뭐 젊은 세입자, 청년 세입자들 잘 모 경험이 없으니까 잘 모를 테니까 네. 거기다 뭐 선순위 보증금은 얼마나 있는지 그다음에 뭐 권리관계는 어떤 건지 뭐 자체적으로 좀 분석을 해서 그래서 이 집은 뭐 감정가가 뭐 한 10억 되는데 선순위가 뭐 8억 이상이에요 뭐 이렇게 하면 좀 위험한 집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런 정보들도 알려준다고 해요. 그래서 이미 이제 이런 통합 전산망을 만드는 김에 은행 거랑 이제 갖다 붙이게 되는 그런 컨셉인 것 같긴 해요.
근데 뭐 그냥 저는 제가 몰라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네. 선순위 보증금은 그냥 등기부 열심히 보면 되는 거 아닙니까?
선순위는 그런데 예를 들면 뭐 다가구 주택 같은 경우에는 뭐 네. 101호, 102호, 103호, 뭐 203호 이런 식으로 다 있는데 네. 거기에 이제 뭐 거기 전체에 그 대출이 얼마인지는 거기 그
나오지만, 나오는데
네, 나오는데 보증금 정보나 이런 것들은 집주인한테 물어봤는데 뭐 제대로
다가구는 이렇게 쪼개져 있어도 그냥 총액만 나온다.
네, 선순위 보증금이 얼마인지 잘 모르잖아요.
근데 선순위 보증금도 나오는 앱이 나옵니까 이제?
네.
아 그래요?
네.
그러면 내가 102호 원룸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네. 701호부터 707호까지 각각 보증금 얼마에 들어온 선수들인지 네,
저보다 앞선 순위 확정일자 아. 받아본 선수가 몇 명이고 그 선수들의 보증금 합이 얼마고 이런 걸 이제 알려준다는 거예요. 그 전세 안심 앱을 통해서. 그러면 이제 뭐 지금처럼 전세 사기
신고된 월세일 경우엔
그렇겠죠.
신고 안 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집주인하고 계약만 하고 주민센터에 신고 안 할 수도 있거든요. 전입신고 조차도 안 할 수 있는데 뭐 어차피 보증금이 별로 안 되면
아, 그럴 수 있죠. 네.
그러니 그건 빠지겠으나 어쨌든
네. 그렇게 해서
그래, 이제 잘하네. 역시 일 잘하는 정부가 들어서니까 많은 게 바뀝니다. 그렇죠?
뭐 좀 이때까지 안 된 게 좀 아쉽긴 하지만 하여튼 빨리 됐으면 좋겠네요.
요게 이제 뭐 지금 국회 계류 중이라고 하고 3월 달까지 이제 한다고 하고 아까 네. 말씀드린 뭐 시스템 개방하고 시스템 만들고 준비하고 하는데 뭐 6개월 정도 시간이 걸릴 것 같대요. 그래서 뭐 실제로 이제 가동은 뭐 올해 9월 뭐 그때부터 이제 예. 가동을 할 가동을 그때부터 할 것 같다. 뭐 이렇게 설명을 해 주시더라고요.
예.
아직도 언제부터 하는지는 모르고.
그러니까 올해 9월까지 이제 요 시스템을 갖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일단 법이 국회에서 통과가 돼야죠.
네. 근데 여야가 뭐 합의했다니까. 뭐 이번엔 되겠네요. 그러니까.
보통과 되고 나면 그걸 근거로 또 전산망도 맞추고 하면 또 시간 걸리고 또 시간 걸리고
그래서 6개월 되겠죠? 정도 시간이 더 걸린다는 그런 네. 거죠.
아무튼
네.
할 수 있는 걸 할 수 있는 걸. 그러니까 뭐 세상에 뭐 그렇지. 근데 우리나라는 이상하게
네.
사실 전세 사기 당한 사람들 요즘 많잖아요, 그죠?
네.
어 그런 분들은 정부가 나서서 막 특별법도 만들고 뭐 무슨 센터도 만들고 지금 오늘 얘기한 이 건.
네.
내가 오늘 아침에 전입신고했는데 오후에 집주인이 대출을 받아서 가는 바람에 내가 갑자기 졸지에 후순위가 돼서 내 전세금을 떼었다.
네.
이 과정에서 세입자가 잘못한 게 단 1%라도 있나요?
없죠.
없는데 이거는 보호 안 했잖아요. 그동안 수십 년간.
네.
그러니까 이상하다는 거죠. 단 피해자가 소수라는 이유로 잘못 하나도 안 해도 우리나라는 국가가 보호 안 하고 피해자가 다수이기만 하면 개인들이 다 잘못했는데도 그냥 다수니까 여론이 그러니까 뭐 신문들이 막 쓰면 그냥 따져보지도 않고 다 보호하고 무슨 금융회사에서 뭐 파는 것도 뭐 이거 불안전 판매했댄다 뭐 선량한 피해자가 많댄다 그러면 다 보상하라고 그러고 똑같은 건데도 그냥 신문에 안 나면 그냥 개인의 책임이고 도대체 이런 게 한둘이 아니다. 왜 이런 기준이 이상하게 적용되냐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정말.
요건은 좀 소수라서 조금 피해를 많이 본 것 같긴 해요.
아, 그러니까 단 한 사람이 문제라도 억울한 거는 온 국민이 나서서 해줘야 되고 100만 명이 피해를 받더라도 아 이거는 합리적으로 따져야 되는 문제면 아 이것까지 다 해드릴 수는 없습니다. 근데 해야지.
전세사기 특별법이라는 게 제정이 됐죠. 네. 돼서 이제.
네.
뭐 경공매를 유예하거나 우선 매수권도 부여하고 뭐 이미 여기까지는 이제 사실 네. 특별히 도와주는 건 없어요.
예.
그렇잖아요. 그 LH가 아니 그 우선 매수권이라는 게 실제로 경매에서 최고가를 썼을 때 자기가 먼저 사갈 수 있는 권리지.
그 정도 권리.
뭐 그 정도 권리인 건데 요번에 저기 그 여야에서 발의한 거는 조금 다르긴 하더라고요. 뭐 최소 보장제인가?
네.
그거는 이제 그러니까 피해자가 보증금을 예를 들어서 1억짜리 보증금을 떼었는데
네.
2차 저차에서 3천만 원을 받았어요.
네.
해봤더니 절반까지는 그래도 보장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뭐 그래서 나머지 이제 빈 2천만 원을 정부에서 재정으로 이제 지원하겠다. 뭐 이런 내용이긴 해요. 그 지금 논의되고 있는 그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전세사기 당한 분은 반은 하여튼 나라에서 보존해준다 이거잖아요. 이번에도.
그렇죠.
이 법 통과되기 전에도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압니까? 예를 들면 2억짜리 빌라인데
네.
4억 좀 되는 빌라인 줄 알고
네.
3억 전세에 들어가신 분이 있어요. 그죠?
네.
그러면 전세금 3억 들어갔는데 경매 치면 2억에도 아무도 안 받아가는 거예요. 요즘 같은 때 누가 빌라를 사요. 그럼 이분은 예를 들면 1억 2천에 낙찰되면 3억 전세금 주고 들어왔으니 1억 8천 날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요즘 무슨 일이 벌어진 줄 알아요? LH가 나서서 3억에 낙찰 받아요, 그냥 그 집을. 그러고 네. 있다고요. 네. 그래서 그 3억을 고스란히 아 이제 손해 보신 거 없죠? 고생 많으셨어요. 마음 고생. 다음부터 조심하시고. 그러니까 이게 결국 국민 돈으로 1억 8천 채워주는 거예요. 냉정하게 경금을 받았으면 1억 2천은 낙찰 받았겠죠. 네. LH 돈이 국민 돈 아닙니까? 그게 괜히 1억 2천이면 낙찰 받을 수 있는 집을 네. 보자. 이 전세 사기 피해자도 피해자가 있는 집이네. 피해 금액이 얼마라고? 전세 3억에 들어오셨어? 그럼 3억에 써 우리가. 아니 LH 직원 개인 돈이면 그렇게 썼겠냐고.
아 근데 제가 그걸 그 사례를 예. 확인하지
하나 둘이 아니에요.
확인해서 하지 못해서 말씀.
그래서 경매장에는 아유 저거 피해자 전세 사기 피해자가 들어있는 집이면 네. 접근 안 해. 어차피 LH가 와서 비싸게 사갈 텐데 내가 괜히 들어가서 뭐 해봐야 어차피 나한테 돌아오지도 않는데 뭐.
아 그 부분은 제가
아니나 있습니다.
제가 한번 확인해 볼 텐데 LH나 뭐. LH는 허구나 그렇게 하면은 안에서 뭐 사실 그 안 되잖아요. 그런
제어 형식 비싸게 사면 안 되죠. 그러나 그렇죠. 네. 경매에서 얼마에 샀는 게 이게 비싸게 샀는지 안 샀는지를 어떻게 압니까? 아니 그리고 LH가 지금 나서서 이 전세 사기 피해자 구제 대책 만드는 주무부처예요. 그러니 왼손이 하고 오른손이 경매 따고 그러는 거라니까요. 결국 그 돈이 국민 돈이다. 이게 사기업이 했거나 개인 돈이면 그렇게 했겠습니까? 아니, 전세 사기 피해자를 나몰라라 방치하자는 게 아니라 네. 방치하자는 게 아니라 합리적인 방식으로 해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까지 그럼 전세 사기 당한 분들 다 이렇게 도와줬냐 아니잖아요.
그렇죠.
갑자기 쏟아지니까 이번에는 다 도와주고 그 예전에는 더 억울했는데도 그냥 띄엄띄엄 나오면 나몰라라 하고. 이제 앞으로도 띄엄띄엄 나오면 또 나몰라라 할 거예요. 이상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룰도 없고 일관성도 없고. 네. 도와준 게 뭐가 아니라 네. 기준이 없다 정말. 네.
아, 그 말씀을 좀 동의해요.
기준이 없으니까 LH도 그냥 경매장에 동원되는 거 아니냐는 거죠. 기준이 없으니까 룰도 없고 룰이 없으니까 법이 없으니 도와줄 방법은 없는데 도와주라고 압박을 하니 1억 2천짜리 빌라를 3억에 낙찰받는 식의 편법이 동원되는 거라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게 다 옛날에 있었던 일이고 새로운 정부가 들어온 다음부터는 네. 그런 일이 없다. 네.
그게 경매에서 얼마의 집이 팔리느냐 때문에 이제 잘 팔려야지 이제 세입자들 그 사기 당하신 분들도 가져가는 게 많으니까.
네.
그래서 사실은 이 최소 보장제도 사실 그것 때문에 나온 거잖아요.
네.
경매에서 높은 가격으로 안 팔리니 세입자가 가져가는 돈이 거의 없거나 작아지니까 국가에서 최소한의 비용을 들여서 보존해 줘야겠다는 취지로 나온 건데
네.
뭐 실상은 이제 이 프로님이 얘기하신 대로 네. 그렇다면 네. 사실 이런 제도가 나올 이유가 없는 거
같아요. 논리적인 거 맞습니다. LH가 그렇게 다 받아가고 있다면 네. 왜 그러겠느냐?
네.
다 경매로 지금 다 넘어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뭐 물론 그렇죠.
그러니까 나머지는 그런 식으로 도와주고 네. 경매로 넘어가 있는 건 LH가 도와주고 그러고 있습니다.
네.
자,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네. 네, 뭐 우리 돈 많잖아. 반도체 수출 많이 하는 나라니까.
네. 그것도 궁금하네요. 그 우리 그 전세 사기 피해자분들이
네.
순위가 뭐 예를 들어서 최우선 면제 그런 것도 있잖아요.
아,
아주
있죠.
작은 면제. 네. 순서가 어떻게 됩니까?
그 경매를 하면은 이제 잠시만요. 요게 이제 경매 배당 순서인데요.
네.
뭐 여기까지는 그냥 뭐 비용 같은 거고
이게 실무적인가
예, 뭐 보일러 쓰기하고 뭐 했으면 이제 고쳐주고 가는 건데
예.
제일 중요한 게 아까 말씀드린 최우선 면제권 같은 경우에
예.
예를 들어서 서울은 1억 5천인가 이하인 저기 전세금일 경우에 뭐 5천까지 5,500인가 5천까지는 예. 가장 먼저 배상
가장 먼저 네. 선순위로
그다음에 보호가 조금 된다. 특이한 게 그 선순위 중에 하나가 이제 왜 집주인이 사업자일 경우에 그
예.
사람 사업체에 소속된 근로자가
예.
근로자에게 돈을 안 줬다.
예.
그럼 이 경매 대금에서 3개월치까지 먼저 이제 지급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에 예전에는 이제 당해세라고
예.
뭐 상속세라든지 재산세라든지 이런 게 부과가 되면 이 돈을 먼저 떼갔어요.
예.
얼마 전까지.
예.
근데 최근에 이제 그 법이 좀 바뀌어서
예.
당해세라고 하더라도 내가 이제 그 확정일자 받은 날이 이제 당일세 부과한 날보다
빠르면
당일세만큼은 저한테 이제 세입자한테 돌려주도록 이렇게 이제 법이 바뀌었고 확정일자라든지 뭐 은행 근저당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날짜를 두고 다투게 되죠. 그러니까 빠른 날짜가 빠른 사람이 먼저 받아가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세금이 옛날엔 제일 앞 아니었나요?
바뀌었나 그러니까 그게 보네요. 이제 당해세라는 건데.
예, 바뀌었나 보네요.
이제 세금 중에서 당해세 말고 그냥 일반적인 조세는 그 확정일자보다 순위가 또 뒤에 있습니다. 이게 아마 이렇게 바뀌었는데, 하여튼 뭐 그림으로 표현해드리면 이제 당해세가 이제 저당권보다도 더 먼저, 그러니까 은행의 저당권보다도 무조건 앞섰는데 지금은 바뀌어서. 그 저당권보다 먼저 앞서긴 하지만 임대차 보증금이 확정일자가 빠르다면 보증 그만큼은 보증금으로 돌려주고 하도록 이제 법이 좀 바뀌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뭐 세입자가 조금 유리한 그런 면에서는 조금 더 유리해졌죠 제도가.
그러니까 저게 그냥 순서는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해도 되는 건가요? 저 컨셉이 있었을 텐데 왜 당했을는 임차 보증금보다는 선순위였는지.
네.
후순위가 됐다면 왜 후순위인 건지 무슨 가나다
아 지금도 이게 아니었어요. 이제 순위가 밀린 게 아니라 순서는 내 게 당일세 꽤 맞는데 당일세만큼 내가 세입자한테 돌려주겠다 약간 이런 컨셉인 것 같더라고요.
약간 인위적으로
편법 같은
인위적으로 순서를 당겼네요. 네. 보호가 더 우선이다라고 판단했나 보네요 입법자들이.
지금은 그런 식으로 지금 배당 순위가 약간 바뀌었습니다.
시대적인 흐름이 바뀐 겁니까? 네. 옛날에는 국가의 세금이 먼저지,
네.
민간의 무슨 뭐 보증금이 먼저냐, 나라 잘 돼야 너희들이 잘 되지 컨셉이었는데
네.
이제는 국민이 잘 돼야 국가가 있지로 컨셉이 바뀌는 바람에 저렇게 된 건가 보네요.
아니 그 왜 당해세라고 해도 확정일자보다 확정일자와 상관없이 니네가 먼저 이제 먼저 세치기에서 우선순위를 갖느냐라는 비판이 있었잖아요.
있었어요, 맞아요. 그것도 수십 년간 있었는데
있었는데도
세금 먼저 떼어갔어요.
네, 떼갔고 지금도 컨셉은 세금을 먼저 떼는데 내가 세금 먼저 떼는데 보니까 확정일자가 나보다 빠른 세입자가 있으니까 내가 먼저 뗀 그 순서지를 세입자한테 주겠다는 거지 순서로 완전히 바꾼 건 아니에요.
되게 복잡하네요.
지금도 저당권보다는 그 당해세가 선순위인 거잖아요. 컨셉으로는. 근데 그렇게 받은 돈을 세입자한테 주는 거지 뭐 국가가 세금을 먼저 떼간다는 컨셉이 바뀐 것 같진 않아요.
그러면 엄밀히 말하면 그거네요. 은행보다는 국가가 하는 일이 우선이지라는 그 컨셉은 유지하면서 임차인을 좀 보호해야 된다는 약간 특수한 걸 약간 좋게 말하면 특수한 거고 나쁘게 말하면 약간 좀 그냥
편법이죠.
이런 방법으로 그렇게 어쨌든 간에 임차인 보호가 중요하니까 그렇게 한 거네요.
네.
되게 약간 누더기처럼 보이긴 하네요.
누더기입니다. 누더기. 누더기. 그러니까 임차인 보호가 중요하죠. 임차인 보호가 안 중요한 때가 어디 있겠어요. 임차인 보호가 중요하지.
네.
그럼 옛날에는 임차인 보호가 안 중요했습니까? 중요했지.
네.
그러나 임차인 보호보다 조세권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해서 저렇게 한 거잖아요.
네.
그때도 치열한 논쟁이 있었어야 되고 치열한 논쟁 끝에 조세권이 앞선다고 판단해서 저렇게 했는데 지금도 전세 사기가 갑자기 신문지상에 막 올라가고 세입자들 막 그런다 하니까 분명히 야, 각 부처는 전세 사기 세입자들을 위해서 뭘 할 수 있는지 빨리 아이디어 내시오 하니까 야 우리는 뭐 할 거 없냐? 법무부인데 우리? 저 당했어 이런 게 있는데 이걸 그럼 세입자 줄까요? 그래 그거라도 해. 이런 식으로 무너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세입자를 도우는 건 맞지만 저렇게 그렇게 법의 컨셉을 무너뜨리면 그럼 지금까지 법은 그럼 뭐 세입자 무시법이었습니까? 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건드릴 게 있고 안 건드릴 게 있다. 세입자를 도우려면 그냥 특별 예산을 마련해서 돕고 끝내든가.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저게 몇 푼이나 한다고.
하여튼 제일 좋은 건 앞 그런 전산망 같은 거를 좀 조금 더 빨리 몇 년 전에 더 적극적으로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네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전산망을 왜 지금까지 안 했냐는 거죠.
그런 건 아쉽다. 하여튼 자, 이렇게 개편이 될 예정이다.
예,
여야가 합의했으니까.
예. 그러면서 이제 전세 사기와 관련한 뭐 앱도 만들어 놓고 뭐 한다는데 저도 이 앱 얘기를 들었는데요. 기본적으로 전세 사기는 내가 들어가는 빌라 다가구 같은 집이 네. 얼마짜리인지를 도무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생기는 일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죠? 네. 그걸 앱이 어떻게 해결해 주죠? 경매 쳐봐야 알 수 있는 집값을 나라에서 어떻게 알아요? 부동산 전문가가 와도 몰라요, 이건. 빌라 왕이 와도 이 빌라가 경매 치면 얼마 나오는지는 모른다고요. 네. 그런데 그걸 뭐
예를 들면
그걸 앱에서 어떻게 알려주는지 난 진짜
비슷한,
궁금합니다.
비슷한 유형의 비슷한 집이 근처에서 얼마나 팔렸는지를 이제 정보를
그 봐요. 그렇게 대충 주먹구구로 그러니까 전세상이 다가는 거고 전세사고가 나는 건데 네. 그런 주먹구구를 또 앱에다 넣는다니까 이게 어불성설인 거죠. 그렇잖아요.
그렇기도 하지만 또 하나 정보가 너무 비대칭적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 집주인을 알고 있는 그 전세금 정보라든지 이런 것들을 외부에서는 알기 힘드니까.
아, 기존 세입자의 네. 다른 세입자의 선순위 세입자의 정보.
네.
그래, 그거는 오픈하는 게 맞죠. 네. 그거는 오픈해줘야 되고 그러나 이 전체 이 집 이 경매 치면 얼마 나오는지는 모릅니다.
그건 정말 알 수 없죠.
모르고 사실은 그게 핵심인 거고 네. 그래서 아주 넉넉하게 낮은 전세로 들어가야 되는데 네. 뭐 빌라가 가격이 거의 똥값이니까 전세금이 거의 빌라에 뭐 이렇게 턱 올라올 수밖에 없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네. 예. 근데 왜 빌라 값이 똥값이겠습니까? 왜 빌라가 똥값이겠습니까?
어디 빌라가 똥값이라는
인기가 건데. 없다는 뜻이니까.
그렇죠. 뭐. 왜 이 인기가 없다고요? 왜 인기가 없겠습니까?
청약하고 연관된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는 집을 한 차라도 가졌던 경력이 있으면 이건 그때부터는 2등 국민 취급을 하고 범죄자 취급을 하기 때문에 네. 젊은이들이 사서 젊을 때는 거기서 살아야 하는 빌라라도 매수를 하면 안 돼요. 반드시 그냥 전세로만 살아야지. 그렇잖아요.
전월세로.
그렇지. 네. 전월세로만 사는 거가 돼버렸어요. 나라가 법의 컨셉을 그렇게 만들어 놓는 바람에. 네. 그러니까 빌라는 전세로 살려는 수요는 100명. 매수를 하려는 수요는 없음. 그러니까 전세값은 이렇게 오르고 실제로 가격은 이렇게 내려오고. 네. 그러니까
그럴 것 같습니다.
전세가율이 거의 90%에 육박하니까 조금만 건드리면 전세 사기가 나는 거지. 네. 이게 사이언스입니다. 사이언스. 네. 여기까지. 네. 장순원 기자였습니다. 네. 재밌었어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네.